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를 볼 텐데 오늘 마지막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이니까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13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말씀을 되새기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편지가 이렇게 고린도 전서로만 끝나지 않고 또 한 번의 편지가 보내지고 그 편지가 잃어버리고 그 다음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아마도 지금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쓰고 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급히 알고 싶어서 바울이 친히 에베소에 아시아를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냐로 건너가 빌립보로 향했죠. 거기에서 다시 한번 갑작스럽게 급하게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아주 짧게.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배를 타고 간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 육로로 말고 배를 타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바울은 스스로 회상하기를 눈물의 방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눈물의 방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낸다고 즉시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 그것을 눈으로 본 거고 그리고 나서 물러와서 빌립보에서 편지를 쓴 것이 아마 그때 썼던 것이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겨울 3개월을 고린도에서 보냅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눈물의 그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면 그냥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감격 없이 읽으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한 구절 한 구절 이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 가서 잡히죠.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이렇게 아물었습니다. 바울이 떠날 때에는. 그리고 이 3개월을 겨울에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겨울을 거기서 나왔는데 머물면서 이제 고린도가 여기 있으면 저쪽이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고린도가 여기 있으면 이쪽이 여러분 사이드에서는 이쪽이 에베소 동쪽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그다음 서쪽은 스페인, 로마.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결국은 이쪽 가서 잡혀 자피로 이쪽으로 가겠지만 소망을 바라보고 서쪽을 향해서 편지를 쓰죠.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그냥 문제 많은 교회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 없을 만큼의 대단히 중요한 교회예요. 대단히 중요한 교회예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교회를 향해 가장 중요한 성경을 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고린도 전서는 보배입니다. 보배. 그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고린도 전서를 나눈 지가 10개월 그리고 오늘 40번째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제가 간략하게 보고 싶은 것은 고린도 교회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 물론 종합적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뭐 역사적인 것을 다 반복할 필요는 없고 간략하게 보면 과거 사건이 오늘 우리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의 주는 메시지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역사학자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 간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의미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있고 현재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과거를 바라볼 때에 그냥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그 과거 역사를 재해석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근데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게 역사학자의 그런 주장에 의해서 오늘날에 어떤 그 영향까지 받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 같죠? 언뜻 들으면 옳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역사 그리고 그 역사적 사건에서 발견되는 사실과 신앙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역사를 우리가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고린도 이 전서를 40주 동안 보았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입맛에 또 우리 형편에 맞게 이 말씀들을 해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때 있었던 그 시대 그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로부터 우리는 들었어요. 제가 40주 동안 그거를 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해석해서 막 이렇게 막 누구도 어느 목사들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별이 초롱초롱 빛나요. 그 별 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인지되는 그 빛이 1년에 가는 시간을 광년이라고 그러죠. 아주 적게는 수십에서 수백 광년, 더 많게는 수천 광년. 그러니까 빛이 지금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는 현재로 보이지만 저 빛은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부터 저 멀리서 그 빛이 출발해가지고 이제사 우리의 눈에 도달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 현재 속에 존재하는 과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1, 2년 차이는 나겠지만 196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AD 한 55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960년 대략 숫자가 맞나? 그 전이에요. 그 전에 딱 빛을 쏘아준 그 빛이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헬리팩스 교회에 딱 도착해서 우리는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별빛이 우리 눈에 비쳤을 때 개 중에는 이미 별이 사라지고 없는 별들도 많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의 메시지는 진리와 같은 메시지는 여전히 빛으로 우리 안에 다가 지금 우리의 역사가 되고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해가 되신가요? 여러분에게 늘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가 특별히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권사님이 기도를 너무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뭐 서머리를 미리서 해주신 것 같은데 보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에 기초합니다. 역사를 떠나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컨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했을 때 그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냥 역사적 사실로 보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그것을 신앙 역사로 만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갈라주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홍해를 걷는 순간이에요. 홍해를 걷는 순간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믿는다.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스라엘에 닥친 모든 역사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다. 그걸 이스라엘은 믿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는 상상 그리고 허구 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명명백백한 이 역사적 시점,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장소에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1세기라고 하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당시 그들에게 주어진 역사의 무대에서 자신의 운명을 감당했던 신실한 신앙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로 그 신앙 공동체, 역사적 운명을 스스로 감당해내는 방식이 비록 이리치고 뒤리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입고 좀 아주 그냥 칭찬할 만하게 스트레이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좌충우돌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감당하는 도구로 그 교회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성이고 두 번째는 신앙성, 뭐 신앙, 역사적이고 신앙적이에요.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합의 원칙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무엇을 이들이 했는지. 규명할 수 있는 사실들, 역사적 사실들, 이게 역사적이고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역사 속에서 마치 홍해를 가르듯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그 시대를 교회가 감당해 낼 수 있었다. 바로 그 역사를 신앙의 역사로 승화시킨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21세기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헬리팩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 역사라고 하는 이 무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는데 그 운명을 신앙 공동체인 헬리팩스 한인교회,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만만치 않은 이 시대적 여건 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현실과 담대하게 맞선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있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사실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 비록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또 교만한 성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삼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신앙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제 장차 우리의 후손들은 2016년에 헬리팩스 한인교회가 이 자리에 2000년대에 있었어요. 2000년대 10년도에 있었어. 이거 기억할 거예요. 역사적 사건을 사실로. 그런데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억돼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그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온전한 교회는 없으니까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들의 역사의 무대를 신앙 역사로 승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였어. 자, 이 메시지를 우리는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비록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우리 교회는 문제 많았습니다. 다투었고 교만했고 나뉘었고 심지어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곤란한 문제들이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대를 나름 감당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 교회의 실수들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은 실수하지 마시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시대를 거룩하게 감당하셔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 좋은 교훈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이걸 지금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린도 교회가 들려주는 메시지를 거울 삼아서 넉넉히 이기는 지혜를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정말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신앙을, 역사를, 그 역사를 그냥 역사로 보내지 말고 신앙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담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40주 동안 그 얘기를 사실은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대를 감당하는, 우리의 운명을 감당하는 그 태도가 고린도 교회를 거울 삼고 우리의 흠집을 바로잡아 아름다운 그리고 선명한, 좀 더 선명한 거울을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되는데 간혹 그 거울이 영광스러운 거울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끄러운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들려주는 메시지를 아주 간략하게 다섯 가지인데 이제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13절 14절을 읽어보시실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원문을 보면요,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는 명령 동사 다섯 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명령 동사 다섯 개. 첫 번째는 우리 여기서 번역된 깨어 이 말인데 이거는 그냥 영어로는 watch out이에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첫 번째 동사예요.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두 번째 동사예요. 세 번째는 남자다워라. 남자다워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용감해라 이 말이에요. 용감해라. 그게 세 번째 단어. 네 번째가 강건해라. 강건해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이 다섯 동사예요. 이 다섯 개의 동사가 저는 고린도 전서 전체를 이렇게 압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섯 개 동사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다섯 개를 고린도 교회가 실패했었어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섯 가지를 바울이 고린도 전서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조심하라. 이것은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고 또 공격하는, 그 하나됨을 방해하면서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이 타락한 도시, 그 가운데 있으면서 늘 타락한 가치관이 공격받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를 담지 마라. 교회가 세상적 가치를 담으면 교회가 아니죠. 고린도 교회의 실패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바울을 통해서 세우실 때에는 고린도라고 하는 죽어가는 도시, 암흑의 도시에 대안으로 세운 교회예요. 생명의 대안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곳에서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대안으로 서 있어. 거룩한 처소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교회가 서 있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 특별히 한국교회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서 있는 이유와 목적을, 물론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실질적인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해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어떤 교회다 할 때에 그중 여러 가지 정의되지만 그중 하나가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전투적인 교회라고 할 때 그 전투는 영적 전쟁을 의미해요. 세속화에 맞서 싸우는 교회예요. 세속화되지 않는 교회죠. 그러니까. 근데 전투 중이라는 그 말이 이제 교회 간의 전투죠. 성도 간의 전투죠. 네 교회, 내 교회, 막 이런 전투 중으로 왜곡되어 버린 거죠. 고린도 교회의 실패는 바로 그거였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변화된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실패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할리팩스에게 던지는 교훈이야. 그러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은 실패하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이 시대 이 지역에 대안적인 교회인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앞으로 저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거기에 어떤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되고 우리 헬리픽스라고 하는 한인 교회로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헬리픽스라고 하는 이 지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으로 넘어가서 2절 읽어보십시다. 바울이 이렇게 오프닝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습니다. 1장 2절 다 함께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은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고린도에 있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은 고린도를 위해 대안으로 세워진 교회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결코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는 교회. 도리어 세속화된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는 능력의 교회인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는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훗날 얼마나 회복되어서 아름답게 사역을 해갔는지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더 이상 고린도에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그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체포되기 전에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감지해 보면 어느 정도 이 문제들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두 번째 명령 동사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순수함을 어떻게든 지켜가도록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복음을 왜곡했어요. 십자가를 왜곡했습니다. 스스로 지혜에 도달했다고 생각했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모두가 가졌다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령함과 이 도달한 지혜의 근거에서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가 참 멍청하다, 우둔하다, 하나님이 어리석다, 여기까지 이제 가게 돼버리는 거죠. 복음을 왜곡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은 복음을 왜곡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많은 교회들 중에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가 썩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난을 얘기하고 성도로서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십자가로 이기도록 하는 그런 책망과 권면과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도리어 교회가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공했다. 부흥했다. 또 우리는 앞으로 더 큰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뭐 대략 이런 메시지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적 부와 명예와 성공을 교회가 자랑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적 부와 명예와 성공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데 그것을 붙들고 교회가 일어서려고 하고 있는 아주 모순적인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자랑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선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거룩한 복음을 지켜내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들이 참으로 듣기가 많이 힘듭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읽어봅시다. 그 옆에 2장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바울은 그야말로 자신은 고난받는 자의 증인이었어요. 온몸에 상처가 있었고 비실비실 그랬고 그러나 그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에는 너희들처럼 헬라 철학에 의해서 설득력 있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는 능력이 있었다.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에 교회가 가르친 복음을 왜곡하지 말고 굳게 서라. 믿음 있게. 세 번째는 그리고 네 번째는 같이 보면 용감하라, 강건하라. 이 말이에요. 남자답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이 용감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이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지금까지 너희들의 탈선적인 그런 행동들을 바로잡아라는 거예요. 그 바로잡는 것을 너희가 실패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냐. 그 문제들을 단호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해결할 때에는 잘라낼 때는 똑바로 확실하게 도려내라 이런 거예요. 고린도교의 실패가 뭐였냐면 5장으로 구체적으로 들어왔을 때 음행하는 여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근친상간이에요.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의 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새엄마가 되겠죠. 서로 음행을 한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 2절을 읽어볼까요? 5장 2절. 자,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도다. 1절에서 했고 2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단호하게 남자답게 강건하게 용감하게 이 말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일을 처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실패했고 흐지부지했고 그것을 그냥 두었어요. 저는 이제 목회 철학 이렇게 중에 한 가지는 위기 의식이고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감지되는 위기를 아주 초기 발달해서 순식간에 감지해서 그것을 조기에 해결을 하는 것이 상당히 목회자로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이 저분 조금 이상하다 하면은 뭔가 그 더 이상 가기 전에 감지해서 뭔가를 차단하는 그런 실력이 좀 필요한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내버려뒀어요. 허락했습니다. 그와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도 허락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성을 그냥 훼손되게 내버려뒀습니다. 6장에 들어가서는 형제들이 다툼하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야 그게 뭐 무슨 짓이냐 도대체 세상 앞에 너희 스스로 불의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느냐 차라리 송사하지 말고 고소 고발하지 말고 그냥 이 불의를 그냥 당해버리는 게 낫지 무엇하러 고소했느냐 막 이러면서 책망하는 것이 6장 6절 7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그렇게 고소고발해서 서로가 서로를 불의한 증명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뭔가 이들의 태도는 남자다움에서 그렇게 용감함, 강건함에 대해서 좀 멀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밖에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는 그런 과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책임감 있게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가지 못하는 이들의 태도, 실수, 그것을 통해서 사실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갈 때에는 아주 단호하고 용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냥 괜히 감정 엮이면 얼굴 붉혀 이래서 피하는 것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책임감 있게 특별히 직분자라면 더욱 그것을 책임감 있게 다루어라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우리는 이것을 그냥 뭐 고린도 전서의 그냥 주제라고 해도 돼요.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은사장에서도 보고 사랑장에서도 보고 보듯이 결국은 그 앞서 또 우상의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사랑으로 하라는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무너졌던 터를 다시 세우라는 거고 그리고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은사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회를 하나로 묶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의 방식이 은사라고 했어요. 그 목적은 사랑 안에서 사랑 위에서 덕을 세우는 거죠.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나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래서 자랑이 될 수 없고 다른 지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나는 당신을 위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실패는 뭐였냐면 어떤 자들이 지식이 있다 그랬고 또 스스로 영적인 어떤 이 신령함 위에 올랐다 해서 교만해져서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은사를 자랑으로 여겼고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았어요. 잘못 사용한 거죠. 그것을 바울은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태도를 바로 잡아주었어요. 14장으로 넘어가서 22절을 볼까요? 14장 2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라고 이거 할 때, 이 본문 할 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걸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결국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자랑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혹은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으로 얻어 복을 얻게 하는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은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아예 교회를 들어오지 않고 떠나게 되는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렇게까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자신들의 실패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은 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의 잘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들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사랑 위에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좀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는 것이 좀 더 제가 뭐 여기에 성경 16, 고린도전서 토탈 16장에 나온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짚고 넘어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처음 제가 부임한 이후로 고린도 교회와 함께 10개월을 지난 것은 참으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몰라요. 수요일 밤이다 보니까 상당히 집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이고 때로는 제가 가만 보니까 지난주에 그 40주 오늘까지 해서 결석 안 한 분 손들어 했는데 조 집사님 한 번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스스로 상을 주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을 사 먹으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로는 안 넘어갈 건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해에 고린도 전서를 했는데 아마도 10년 이내에는 고린도 전서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더 길게나마 20년 지난 후에 고린도 전서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그때도 여기 앉아 계시면 제 앞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뭐 10년이든 20년 지나고 제가 고린도전서를 다시 설교를 한다면 아마 지금 이렇게 저장된 파일을 혹 들어본다면 창피할 것 같아요. 참 아주 얄팍한 지식과 또 이런 영성으로 이 고귀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전서를 겁없이 무시감을 영감하니까 겁없이 달려들었구나.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그러나 지금 이 실력과 이 수준에서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저 개인적으로 많이 던져줬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도전이 되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정말 문제는 없을 수 없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단호하게 정말 서로 세워가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2000년도 전반기를 헬리팩스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이 헬리팩스 교회 그들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감당했다라고 하는 마침표를 잘 찍으실 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타락한 땅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이렇게 세워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또 목적하신 이 시대의 목적을 우리가 신앙으로 승화시키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하나님이여 하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헬리팍스에 세워진 거룩한 성도라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교회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